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물로 쓰이는 그러한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었던 그 상인들 그리고 또 환전업자들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서 제물 파는 사람들을 건든 것은 대제사장을 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받았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몹시 지금 황당해하고 있고 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이 나사렛 예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라 생각하고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가 바로 모세와 예언자들이 율법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그 메시아 아니냐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듯한 분위기가 막 가득한데 바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수단이었던 그 비즈니스를 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상황이 막 꼬여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상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것은 당대 유대교의 최고 기관이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뭐 그 국회의원들이 함께 있는 그런 의회라고 볼 수 있는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이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인 자기들도 지금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판매하는 거 그거 말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환전하는 것도 말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뒷돈에 거래가 있고 자리세를 받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즈니스 수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냈던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상인들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강력한 제동을 거신 거죠. 만일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 백성이 했다면 당장 그를 불러와서 신문하고 큰 형벌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만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고 왕이라고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앞 뒤를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일 준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의 모든 행적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잘못 붙잡으면 성난 민중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로마 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다 로마 제국이 뽑은 사람들이 다 그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자리도 기반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면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을 그렇게 전략을 취하지 않고 교묘히 전략을 수정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대신에 그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그의 영적인 권위와 그의 인기를 떨어뜨리려는 함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책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모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려는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이고 치밀한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23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자기의 비즈니스를 건드리니까 뭐 화가 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뭐 산헤드린 의원일 수도 있겠죠.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떠한 authority,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환전업자들 쫓아내고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행위가 자기들의 이 눈에 자꾸 거슬리거든요.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걸 하느냐. 예수님을 근데 또 보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가니까 이 권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예수님을 잡아주길 의도적인 질문을 지금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죄로 그를 처벌하려고 했어요. 또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로 이 일을 한다라 그러면 사실 그것은 성전모독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어떤 쪽으로 대답하든지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악의적인 질문으로 이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미 이들의 그 심중의 의도를 주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24절, 25절 두 구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당황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상태예요. 오늘 이 본문에 가면 왕가의 눈치를 살피면서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이었던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커튼이 닫히죠. 실제로 그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누구로 나타난 거죠? 세례 요한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린 적도 없고요. 병든 사람을 고친 이적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만을 예비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만일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의 그 권위는 그럼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였죠 라고 대답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왜 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존심상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또한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건 그가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이미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돌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그 존경심을 다 깎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또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애매한 대답을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진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싫어해서 진실을 외면했던 거죠.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이 전락시켜 버렸던 자신들의 이 양심과 진심을 외면하는데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에서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라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갔던 거죠. 하물며 그렇게 선지자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찌 인정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권위에 그 출처를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의 권위를 불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냥 이 눈으로 예수님의 살만 봐도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삶을 그냥 다 따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금식 기도도 자주 했고 누구보다도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것,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볼까, 이런 것에 급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눈이 가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쓴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28절부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내 맏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가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이 입술로는 아, 아버지 내가 가서 일을 할게요. 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들이 가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답답한 마음에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얘야 너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입이 완전히 뾰루퉁하게 불러가지고 아버지 맨날 형만 예뻐하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 시켜요. 아, 나 그런 거 안 해요 하고 아버지한테 노우 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지나보니까 자기 마음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포도원 가서 일 안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서 해야지 해서 이 둘째는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요. 자, 31절 질문이 이겁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도 말하죠. 둘째 아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비유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하나님 앞에서 예스 예스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말씀도 보고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금식도 하고요.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요. 예스 예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의 본질을 봤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들 그리고 또 여기 창녀라는 그 단어까지도 썼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32절 보시면 예수님은 두 부류를 얘기했어요. 세리와 창녀. 여러분 세리는요 돈이 전부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창녀는 육신의 음란함을 뜻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겉으로는 둘째 아들처럼 아, 아버지 나 포도는 안 가요. 그 형이나 시키세요. 거부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묻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당시에 성전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만큼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어요? 대제사장만큼 제사를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신화 속의 허구의 인물이고 그냥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말을 앞에서 입술로는 예예 했지만 삶으로는 아니요 했던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진 않았습니까? 혹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아니요 아니요 하고 살았더라면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니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자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